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그가 예법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시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시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시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 짓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길을 가느냐 저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막바지에 이른 성막 건축에 마침내 마침표를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생명의 소리를 내고 생명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 성막 건축의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며 한땀한땀 옷을 지어서 입힌다고 생각할 때에 그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 실을 꼬아서 옷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겉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새겨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성류의 의미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이 아가서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이 성류를 사랑하는 여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 사랑과 이 보호의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을 기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겉옷의 또 하나의 좀 재미있는 특징은 밑단에 달린 금 방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옷을 입는다는 거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소리가 나는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창문도 없고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단지 제사장에게서 들리는 소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을 그때에 나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것이 내 거룩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에 이 방울을 달아주심으로 이 성소에서 그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거룩한 직무를 행할 때마다 이 정말 이 딸랑딸랑 하는 이 방울 소리를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 간구와 회개를 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에게서 악하고 추한 소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중보의 소리가 주님이 우리에게서 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목장에서 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또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는 그런 방울 소리가 우리에게서 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소 밖으로 소리가 흘러나가듯 우리 밖으로 우리 가정의 방문 밖으로 우리의 집 밖으로 흘러나가는 소리가 남들이 보던 보지 않던지 간에 나에게 맡겨진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소리가 흘러나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 밖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들려오는 이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마음을 온통 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하는 성소에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울 소리가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제사장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됐고 그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문제도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그 말씀과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목장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이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었겠지만 때로는 똑같이 반복되는 때로는 요란하게 또 시끄럽게 들렸을 그 소리에 점점 마음이 둔해지고 결국에는 아예 별거 없네 라면서 귀를 닫고 다른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일 말씀을 처음에는 몇 번씩 반복해서 듣다가 이제 그것이 두세 번이 되고 이제 주일에 딱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의 서로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속한 그 단톡방에 쉴 새 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카톡 이렇게 카톡 늘 울리잖아요. 처음에는 그 카톡 알림음에 귀를 기울였다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 소리에 알림음도 다 꺼버리고 어느샌가 그 모든 이 기도 제목들도 자세히 읽지도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식을 알리는 그 알림음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에 답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성막을 세우시는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생명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그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선 어떤 소리가 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카톡 그 알림음에 어떤 알림음에 여러분은 빨리 반응하고 답장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이 성막 건축의 마침표를 잘 찍으려면 속사람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27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이 배로 만든 속옷과 속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겉에 보이는 이 겉옷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도 명령하여 짓도록 하신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어떤 겉모습, 우리의 옷차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모든 작은 행동이 거룩하도록 민감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의 속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을 걸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겉모습에 우리가 집중할수록 우리 내면은 사실 진실함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어떤 외형이 아닌 우리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입고 있는 그 진리의 옷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잘 살펴보며 혹 이상하진 않는지 옷깃을 이렇게 바로 잡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거울 또 목장의 거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내 안에 속사람이 과연 거룩한 옷을 잘 걸치고 있는지 아니면 온갖 세상의 이 때와 세상의 정력의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 이마에 금으로 만든 패를 달았습니다. 이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놓고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패를 붙인 관을 쓰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패를 보시고 성결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두른다 한들 우리 안에 숨겨진 추악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내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지는 못합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몸을 불사르는 이 희생의 관을 우리가 쓴다 한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성결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늘 나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며 독사처럼 물어뜯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동안 성막을 지을 때와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기와 규격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성막은 정확한 크기와 규격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지만 옷을 지을 때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똑같이 크기를 맞춰놓고 똑같이 규격을 맞춰놓고 거기에 그냥 갖다 맞추라고 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규격이 없다면 이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 맞는 거룩의 옷을 입히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시지도 않는 규격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내서 그것대로 행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지난 상처가 규칙이 되어지고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든 것인데 마치 이것을 지켜야지 네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거짓으로 그것을 내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틀에 맞춘 그 내 규례와 규격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이 아닌 일에는 관용과 이해의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이루어야 할 거룩은 이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마에 진짜 붙이고 싶은 것은 어떤 명패인 겁니까? 내가 만든 규격으로 다른 사람을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막 건축의 마침표를 잘 찍으려면 명령대로 행하도록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32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을 쭉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세우기까지 이제 머문 기간이 대략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두 차례의 시내산 정상에 머문 기간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축한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입니다. 그 모든 시간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고 오늘 모든 역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끝마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마치지 못하고 미루어 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션을 완수하지 못할 환경이었습니다. 중근동 지방의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정말 추운 또 황량한 광야에서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참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환경에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늘 생각했기 때문이죠.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합니다. 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으려면 나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읽고 또 읽고 자세하게 읽고 반복해서 읽어서 이게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뭐 이케아 가구를 하나 조립할 때 설명서 없이 그냥 어림짐작으로 대충 조립을 할 수 없듯이 이 성막을 하나 지을 때 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서를 따라 하나씩 맞춰가면서 그 모든 조립을 마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어야 할 성막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막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성령의 공의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또 읽고 읽으며 내가 독사인가? 그 사람이 독사인가? 그러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대로 행하기 위하여 어떤 한 작은 부분도 나의 감정대로 아니면 나의 편의대로 나의 임의대로 아니면 내 형편대로 아니면 누구의 말에 휩쓸리는 대로가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잘 만들어 가다가 1%가 모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99%의 순종은 그것으로는 성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0% 완전히 그 명령대로 맞게 순종해야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어림짐작으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순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자세하게 읽고 또 읽으며 말씀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명령을 깨달았으면 그렇다면 그 다음엔 누구랑 그것을 함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체가 아니라 믿음의 지체를 찾아가서 함께 의논하고 어떻게 지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큐티하고 스스로 깨달을 지혜가 없으니까 공동체에 가서 또 묻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는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샌가 내 생각대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시 공동체의 처방을 들으면서 만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명령대로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말씀을 찬찬히 또 읽고 나에게 주신 명령을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안 되는구나. 아니면 나는 공동체를 의지하고 묻는 것이 안 되는구나. 나는 반복되어져서 계속 행하는 이 일이 나에게 너무 버겁구나. 아니면 나는 몸과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대로 명령대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이 그 마친 것을 들고 모세에게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다 들고 나온 것처럼 이제 그들은 만든 것들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멋진 기구들이 있었을 거고 아주 작고 약한 부품들도 있었을 겁니다.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거기에서 단 하나가 빠져도 성막은 지어질 수 없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말씀대로 지어졌는지를 점검하고 또 살펴봤습니다. 모세와 같은 목장은 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회개와 나의 적용이 정말 구원을 위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핌을 받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일일이 그 꼼꼼한 모세가 자세하게 다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대충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곳이 내가 꼭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축복을 많이 받고 싶죠. 우리가 잘 지었든 못 지었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못 지어졌으면 지적을 받고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조건 아 잘 짓느라 고생했어 수고했어가 아니라 잘못 짓고 있으면 다시 지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애써 이렇게 힘들게 다 지어놨는데 다시 만들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렇죠? 요즘처럼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깎고 다듬고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래요. 여러분 밥과 국과 반찬들을 실컷 만들어놨는데 짜다 맵다 싱겁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그거 다시 만들고 싶겠습니까? 이 공들여 쌓은 적용들이 정말로 이런 무너짐의 평가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생색과 원망들이 올라오면서 괴롭습니까? 이 성막을 짓는 일이라는 것은 금을 망치로 두드려 펴는 것처럼 또 말씀으로 내리쳐 곱게 펴는 일인 것이에요. 나무를 깎아내듯이 내 모난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깎아내야 하는 너무 아픈 일인 겁니다. 그러나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살펴봐주는 공동체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에요. 이제 올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에 오늘 첫날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성막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저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모세가 다 지은 것을 꼼꼼히 살펴보듯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내가 지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나는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지어야 한다고 경고를 받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우리 저희 부부 목장의 한 집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50대를 갓 넘긴 집사님 부부입니다. 군대에 아들이 한 명 있고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 그런 집사님 부부예요. 올 여름 이 아내 집사님이 대장암이라는 고난으로 우리들 교회를 등록했고 저희 부부 목장의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예전에 수년 전에 위암을 한번 겪고 그것을 잘 극복해낸 집사님이 다시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우리들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아직 믿음의 성막이 온전히 지어지지 못했던 터라 아내 집사님은 몸이 아프지만 남편의 믿음을 더욱 세워주시려고 매주 힘겹지만 밝은 모습으로 목장에 자신을 맡겨가며 성막을 지어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위암을 통과해내신 것처럼 다시 찾아온 그 암도 잘 통과할 것이라고 응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항암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복수가 많이 차오르고 계속 급속하게 몸이 좋아지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남편 집사님이 이번 주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저의 아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울음을 참아가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목장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날 아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뼈까지 암이 다 전이가 되었으니 이제 길어도 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제 모든 신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뼈까지 전이 되었기에 혈전이 돌아다니며 그것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는 살기를 좀 바랬는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저에게 얘기해 주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집을 방문하여 그동안 목장에서 환하게 마주하였던 그 집사님의 얼굴이 아닌 정말 몸을 일으켜 세울 힘도 없으신 상태로 침대에 누워 계신 집사님에게 다가가 집사님하고 제가 부르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돌이 짓누른 것 같은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난 한 해 얼마나 이분의 아픔에 내가 함께 했을까, 이분이 무수한 시간에 깎고 다듬고 두드려지는 그 시간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결코 없지만 나는 그것을 함께 하고자 했을까, 나는 이분의 이 회복과 간절함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을까, 힘들게 몸을 이끌며 목장에 나오시는 그분을 보며 나는 얼마나 번제단 앞에서 회개를 드렸던가, 하나님이 맡기신 성막을 위해 나는 하나도 제대로 마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같이 찬양을 하나 불러요 라고 하면서 침대에 이렇게 몸을 누워서 저와 집사님 부부는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뇌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찬양을 힘겹게 부르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나지막한 힘겨운 목소리로 예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혹 고백할 죄가 없냐고, 혹시 너무 미안한 사람이 없냐는 질문에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들이 참 많이 속썩였거든요, 엄청. 집도 많이 나가고. 속썩이는 아들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그렇게 아내에게 속을 썩일 때 아내 옆에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정말 미안하다는 그런 눈물의 고백을 할 뒤에 그 모든 고백이 사실 제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모세가 지어진 성막의 기구들을 찬찬히 하나씩 살펴보신 것처럼 마치 주님께서 제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성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가져다 드릴 성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그분의 믿음의 성막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내를 옆에서 바라보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그 남편의 간구를 들으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성막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한 해 동안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신방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설교도 하고 이런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주님이 제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신 때에 제 마음속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 제가 드릴 것은 다시 한번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회개와 간구의 기구들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집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 목장과 저의 삶을 성막을 서로 잇는 그 갈고리처럼 띠들처럼 하나로 묶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믿음이 없는 목자인 저를 통하여 우리 부부 목장 집사님들이 수고하신다는 생각에 회개와 절망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저희 부부 목장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집사님을 위해 여러분 한번 기도의 성막을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가 끝까지 그 견고한 믿음의 성막을 짓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 나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군대에 있는 그 아들, 또 중학교 1학년의 그 딸,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성막의 한 부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여러분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백성들이 지은 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12월 올 한 해 마지막 주님이 저를 살펴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했다라고 주님께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역은 했고 봉사는 했고 섬기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주님이 한 해를 마치시기 전에 저에게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헤아리며 그 사람에게 맞는 성막을 짓게끔 허락하신,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편의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생각에 회개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께 드릴 제 성막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도 드릴 것이 없어 주님께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집사님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성막을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몸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마음이 아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절망이 되고 정말 나는 정말 사라져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많은 성도님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아픈 몸이 성막이 되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환경이 성막이 되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절망이 성막이 되어 주님이 찾아오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아생명보호법을 주님 제정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영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성막을 다 잘 맞춰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인권에 무너지지 않고 동성애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